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되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수확의 기쁨과 어우러진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미처 여과되지 못한 종교적 열망은 무력감과 피로함으로 예루살렘의 뒷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7일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했고 제국의 앞날과 자신들의 처지를 쑥덕거렸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의 시간 속에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큰 집회로 모였기에 끝물의 여운은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주님은 지친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잡기로 작정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다짐은 그때의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쉬기 위해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이 종교 지도자들의 밤은 음모의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예수는 어김없이 성전에 올 것이고 눈에 가신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올무에 걸 수만 있다면 공개적인 체포는 아무 저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다 할지라도 명분이 선마당에 체포 저지를 쉽게 할 수 없으리라는 계산도 이미 서 있었습니다. 이전의 실패로 보건대 올가매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왕이면 율법이나 전통에 관한 관념적 논쟁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눈은 별보다 더 번뜩였고 그들의 교활함은 어둠에 풀어헤쳐져 색채가 없는 밤을 더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간음 현장이 보고되었고 고삐가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말처럼 그들은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둠을 향해 급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오직 감람산을 흐르는 밤만이 지친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53절과 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개역개정판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1절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대를 넣어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됩니다.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접속사 대는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예수님의 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초막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의 초막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상징물이자 기껏해야 임시거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 동안 유대인들은 그 초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초막절이 끝나기 무섭게 초막은 바로 치워져야 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초막을 걷어버렸던 그들의 선조처럼 동시에 초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마저 걷어버렸던 그들의 선조처럼 그들 자신이 세우는 집이 있었기에 그 후손들 역시 초막 따위는 동시에 초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나버린 시간 속에서 걷어버렸습니다. 초막은 어둡고 힘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배란 그 초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지금은 돌아갈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내 돌아가야 할 집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초막의 집이요 주님과 함께 할 초막의 집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은 초막의 신앙이지 나만의 집을 짓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내 것을 더 쥐고자 하는 욕망의 신앙은 초막의 신앙을 그리워할 뿐 다시 돌아가야 할 집으로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래서 참 좋았는데 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그리움만 담겨 있을 뿐 지금 누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떨칠 용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접속사 대로 이어져야 할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 언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밤은 예루살렘을 아득하게 저 멀리 밀어놓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기도로 예루살렘을 안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언어 가운데 수놓으셨습니다. 비록 저 아래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예루살렘을 뺏고 덫으로 주님 역시 잡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감람산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여정을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접속사 대는 자기 욕망에 머무르고자 하는 신앙을 일으켜 주님과 함께 감람산을 향해 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감람산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접속사 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신 길의 여정과 이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몄고 일반 백성들은 안락함을 꿈꿨으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낚을 미끼가 될 여인을 앞세워 성전을 향했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자 성전을 향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밤이 풀어놓은 아침은 주님과 백성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자리에 스며들고 있었고 주님은 말씀이 되어 백성들의 영혼에 새 아침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주님 앞에 자리를 내주었고 말씀은 참 성전 안에서 빛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절 끝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였고 하루가 채 안 되어 목마른 자들은 영혼의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한상 가득 차린 천상의 자리였고 아침의 행복이 모두에게 가득 배어 빛의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요란히 그 자리를 걷어 찼습니다. 여인을 앞세운 종교 지도자들의 한 무리가 아침의 빛 속에서 흩어지던 어둠을 붙잡듯이 드센 이빨을 보이며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을 했고 무거웠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해야 할 때의 당혹함과 수치심이 겁먹은 여인의 큰 눈 안에서 자리를 못 잡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밤은 종교 지도자의 밤에 묶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어느새 아침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시험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들고서 모세 율법을 만든 창조주를 시험하는 웃지 못할 자리가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 다 웃기지만 우주가 생긴 이래로 이런 코미디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인간의 교만은 영혼을 제외하고는 가장 유구한 것이 아닐까 맥이 빠집니다.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고 보면 사탄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가장 뛰어난 주석가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에덴 농산에서도 광야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교회 역사를 찾아봐도 이단과 사이비를 봐도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분탕질을 쳐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은 언급되어 있는데 돌로 치라는 말씀 없으니 이 말씀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대 율법을 집대성한 미슈나는 간음에 대한 형벌은 교살로, 단 약혼 중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약혼한 여인으로 가늠을 하다 현장범으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사형. 이제 남은 길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지만 여인은 아침을 받아들일 수도 내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연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단지 율법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되지 못한 모든 것은 사물로만 취급당할 뿐입니다.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대상이 된 사물이었고 선동당한 군중들의 사물이었으며 율법의 추상을 세우는 사물이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긴장감은 있었지만 몸이 건조한 질문이었습니다. 사형권은 로마 당국에 있었으니 주님께서 명한들 살인교사 혐의로 덫에 걸릴 것이고 인심은 인심대로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거절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간음죄를 묵과하고 부추기는 꼴이었습니다. 뭐 주님께는 그 모든 계산이 무의미했습니다. 진리가 그 대가를 따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끼적이는 게 나았습니다. 말을 만들고 말을 이끌고 말을 시키는 그 말쟁이들의 말에 또 무슨 말을 더한단 말입니까?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끼적이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았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말들, 우리의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말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끼적여 그 말들을 퇴퇴 내뱉는 인생이 본디 돌아가야 할 땅에 묻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땅에 묻히자 종교 지도자들은 재차 자신들의 말을 꺼내들어 채근했습니다. 말의 권위를 얻은 자들의 말은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자신의 말이 이루기까지는 굽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굽히셨던 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을 훑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하실까? 율법을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율법대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던 주님께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조건문을 제하고 나면 사형 선고였습니다. 돌로 치라. 그리하고선 자신들의 말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대신 당신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돌로 치라는 말씀은 쉬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돌은 있기 마련이니 그것만 들어 치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손에 든 돌은 율법의 돌이요 심판의 돌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이 그 돌을 여인에게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예수에게 자신들의 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타깃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여인의 눈썹이 아침 햇살에 파르르 떨었습니다. 구부린 주님의 등으로 빛은 번지지 못하고 부딪혀 땅에 쓰시는 손가락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로 치라. 방향이 여인인지 당신 자신인지 가늠하기 힘든 음성이 의미 없는 말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날이 선 말들의 아우성은 벼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벼랑과 주님의 벼랑은 분리되지 않고 날선 말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벼랑 위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당신의 태생을 문제 삼는 자들을 향해 질타하시다 동네 밖 벼랑까지 밀렸습니다. 그때 보았던 자들의 눈빛이 지금 보는 자들의 눈에 겹쳐졌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얄팍한 오름으로 타인을 벼랑 끝으로 모는 자들의 눈빛, 돌은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그 돌을 떡으로 만들면 좋을련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말 그대로 물리적 돌을 물리적 떡으로 만들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떡은 자기 배를 불리우는 탐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마음에 똘똘 뭉친 자기중심적 돌을 깨어 타인을 위한 떡으로 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타인을 위한 떡으로 떼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외모가 못나 못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못나 못났습니다. 그 못난 자들이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사형선고 앞에 붙은 말이 의외로 질겼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말이 질겨 목으로 구겨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꿀꺽 삼켜버리고 침 한번 퇴 뱉으면 그만인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단 말이고 에이 퇴! 그리하기 위해선 양심을 먼저 끄집어내어 집어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양심으로 번역된 슈네이데시스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과 생각을 다시 성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인식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래서 자기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양심이 고장나면 남부터 봅니다. 남의 잘못된 행동, 남의 잘못된 생각, 남의 잘못된 실수를 먼저 봅니다. 질긴 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삼키지 못하는 질긴 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질겨서 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질겨서 삼키지 못합니다. 침을 탁, 탁 뱉어보지만 뱉어지는 건 자기 고집뿐입니다. 이런 자가 돌을 던집니다. 먼저 던집니다. 던져야 할 자신을 던지지 못했기에 타인을 향해 먼저 돌을 던집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적어도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지는 자들보다 낫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고 젊은이는 젊은이답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자기 인식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못났지만 돌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을 들었어도 여인의 삶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살지 못한 죽음이 돌이 되어 유대 땅의 아침을 피피치로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은 여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양심을 붙들었고 말씀에 붙들린 양심은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여인의 죄가 곧 자신의 죄였고 자신의 죄가 곧 여인의 죄였습니다. 여인이 곧 어른이었고 젊은이가 곧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정도의 깨달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바로 우리 곧 나입니다. 여인에게 닿지 못한 돌은 곧 나에게 닿지 못한 돌입니다. 내가 돌을 맞았다면 그 돌은 분명 누군가에게 내가 던진 돌입니다. 그 돌이 내가 정죄한 타인을 치고 나를 친 것입니다. 질긴 양심이 되어 죄 있는 내가 먼저 돌을 던졌기에 그 돌이 나에게 날아온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돌을 들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왜 죄 있는 내가 돌을 들어 사단이 생기게끔 만듭니까? 말씀이 질겨야지 왜 그리도 내 양심이 질기다 말입니까? 어른과 젊은이는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돌을 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양심을 붙들었고 양심은 뛰쳐나가려는 죄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머문 땅에 돌은 다시 놓였고 양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놓였습니다. 돌이 닿지 못한 정죄의 자리에 은혜가 흘러들어와 닿았고 아침은 그 돌 위에서 빛으로 부서졌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사형 집행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 발자국을 보고 소를 찾던 나그네가 목동의 피리소리만을 듣고 안심하여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소를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소를 찾지 못한 것입니까? 답은 제각각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목동의 피리소리가 소 있는 곳을 알려준다 하여도 피리소리가 소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하여도 그들의 설파가 진리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피리소리는 피리소리일 뿐 진리는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진리일 수 없는 피리소리에 현혹된 자는 피리소리에 취해 소찾기를 멈추게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찾았던 고발하던 자들이야말로 피리소리에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고 자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만 취하여 피리소리에 선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지 못했음에도 진리를 가진 양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자신들도 붙들려온 여인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고 정죄의 돌을 들고자 하였습니다. 피리소리에 취해 소를 찾지 않았던 그들이 착각과 망각의 숲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진리 앞에 서지 못한 자는 정작 진리 앞에 섰을 때 진리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모든 신앙은 모양만 가졌을 뿐 실체는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고 답한 여인의 음성에서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은 피리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소 발자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소는 피리소리가 끝나는 지점이 아닌 소 발자국이 끝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착각과 망각의 숲에 앉아 진리를 구했다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두려운 것이로되 정작 진리를 만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원의 빛에 잠기게 될 것이니 진리 만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빛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반면 비진리는 두려움만 줄 뿐 어떠한 말도 걸어주지 않습니다. 냉담은 비진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는 진리에서 멀지 않되 그 둘 사이의 심연은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비진리는 비진리요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비진리는 정죄만 하였을 뿐 여인에게 어떠한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진리의 냉담에 말을 잃었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말하게 함으로 여인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힘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 여인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시인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죄는 정죄를 통해 강화되고 용서를 통해 풀어집니다. 용서만이 죄를 소각할 수 있는 유일한 용광로입니다. 죄의 땔감은 죄이기에 정죄는 죄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지 정죄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의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고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용서 없는 세상에 용서를 베푸는 자는 진정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는 용서에 있었고 용서는 여인에게 구원의 아침을 맞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침은 밤이 사라지는 끝자락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밤의 어둠은 아침을 아득하게 했을 뿐 아침은 용소의 강줄기를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세율법은 그 명령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명령이 생명에 닿았습니다. 진리는 살라 하고 생명은 가라 합니다. 진리는 우리대로 살라 하고 생명은 우리에게 가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좁습니다 하였지만 주님은 가야 할 곳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였지만 그 역시 살아 가야 할 곳에 향해서 떠났습니다. 생명은 삶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아침의 빛은 정오의 이글거림으로 바뀌겠지만 빛과 이글거림이 하나이니 생명은 삶을 향해 가야 합니다. 죄의 이글거림이 하늘에 걸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방에서 축 늘어질 때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은 빛이니 삶으로 가야 합니다. 구원이 마침내 삶에 이어져 하늘의 용서가 생명에 닿을 때 죄는 죄로 돼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십시오. 생명을 이고 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가 아닌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메모를 하실 수 있으시면 메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째로 7장 53절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집으로 돌아가고라는 구절 뒤에 원문은 접속사 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접속사 대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장막절이 끝나자 장막을 거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장막의 신앙을 갖고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접속사 대는 사람들과 주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내가 돌아가는 곳이 집이든 감람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해 장막과 집이 아득해진다면 예배는 삶에서 부서지고 삶은 예배 속에서 죽습니다. 오늘 내가 접속사대로 이어야 할 신앙의 삶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가 접속사대로 이어야 할 신앙의 삶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자기만의 도를 여기 자기 기만의 돌을 여인에게 던지고자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던진 돌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이 흘리는 눈물은 보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던지고 있는 나의 돌은 무엇이며 내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실상은 그를 창조하신 주님을 정죄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처벌할 대상이 아닌 고귀한 인격으로 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 주는 것이고 진리의 말로 그 사람의 말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따뜻하고 용서는 대범합니다. 진리와 용서를 통해 여인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밤이 끝나는 자락에 걸려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아침은 진리의 빛과 용서의 강추기를 타고 흘러옵니다. 소를 찾아 떠난 나그네처럼 우리도 진리를 찾아 떠난 나그네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찾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용서만이 이 세상에 아침을 흘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피리소리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추다 깨어보니 찾고자 했던 진리는 보이지 않고 정죄와 자기기만의 돌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돌로 누구를 치고 웃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없는 자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몇 번이고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해 떠났는데 막상 다시 눈을 떠보니 내가 가졌던 돌이 사람들 손에 들려 있었고 아침은 저를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돌에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침은 그렇게 제 안에서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엮고 진리는 용서로 하시며 스스로 붙들어 메고서 제가 가야 할 길을 헤치며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생명은 삶을 향해 가는 것임을, 생명은 삶을 이고 가는 것임을 이제야 알아 갑니다. 살아갑니다. 삶을 이고 살아갑니다. 살아 삶을 이고 생명을 향해 갑니다. 주님의 생명이 죄가 아닌 삶으로 이끌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열어젖히신 그 아침의 마당을 빛으로 밟으며 갑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없는 자가 아닌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아침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큰 아픔과 위험 가운데 있는 일본의 생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웃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